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인공지능, AI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AI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하고 또 저명한 경제평론가 마틴 울프가 나눈 대화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이걸 중심으로 AI 본질부터 뭐 경제적 파장, 미래 전망까지 한번 핵심만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두 거물의 시각을 비교해보면 재밌는 포인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께서 AI에 대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빠르게 얻으실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 AI를 확률론적 앵무새라고 부르는 시각도 있다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아, 그 표현이 참 강렬하죠.
네. 과연 이게 진짜 우리 삶과 경제를 바꿀 게임 체인저일지 아니면 또한 번의 그냥 기술 유행일지 함께 탐구해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크루그먼 교수가 던지는 질문부터 짚어보죠. 우리가 지금 막 열광하는 AI, 특히 챗 GPT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게 과연 진짜 지능이냐는 거예요.
네, 근본적인 질문이죠. 크루그먼은 이게 뭐 지능이라기보다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발달한 통계 모델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맞아요. 엄청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지 그걸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니까요.
생각해보면 진짜 놀라운 발전이긴 해요. 예전에 그 기계 번역 뚫리면 정말 황당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아, 있죠. 그 유명한 예시.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맞아요. 정신은 강했지만 육체는 약했다. 이걸 번역기에 넣었더니 뭐 보드카는 좋았지만 고기는 상했다. 이렇게 나왔다는 전설이.
하하,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 LLM 기반 번역기는 뭐 외국 기사도 거의 뭐 실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읽히잖아요. 이게 바로 LLM의 힘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률론적 앵무새라는 좀 도발적인 표현이 바로 그 점을 꼬집는 거예요.
아, 앵무새.
네, AI가 진짜 글의 의미나 맥락을 이해해서 답한다기보다는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그냥 가장 그럴듯한 단어들을 막 조합해서 그럴싸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거죠.
마치 앵무새가 사람 말 뜻도 모르고 따라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흉내내는 거랑 진짜 아는 거랑은 다르다는 중요한 지적인 겁니다.
앵무새의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근데 여기서 마틴 울프는 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 튜링 테스트.
아, 네, 맞아요. 울프는 현재 AI가 어떻게 보면 이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튜링 테스트요?
네.
그 기계랑 대화해서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 요즘 챗봇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진짜 어떨 때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용자가 기계랑 대화한다는 걸 깜빡 잊게 만들 정도니까요.
하긴 그래요. 저도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크루그먼은 바로 거기서 딱한발더 나가서 묻는 거죠. 튜링 테스트 통과했다는 게 그럼 그 기계가 진짜 사람처럼 생각한다거나 의식이 있다는 뜻이냐?
그렇죠. 대부분은 아직 아니라고 답할 것 같고요. 겉모습은 비슷해도 본질은 다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또 이런 지능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AI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 구글 딥마인드.
아, 알파폴드. 단백질 구조 예측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데미스 하사비스 팀이 한 거예요. 이게 인간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정말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AI가 인간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과학적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사례죠.
그러니까 이게 지능인지 아닌지는 계속 논쟁거리일 수 있어도 적어도 인간 능력을 엄청나게 확장시키는 아주 유용한 도구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네요.
네, 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강력하고 유용하다는 거요.
근데요,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빼앗을 거다. 이런 공포 있잖아요. 사실 이거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역사를 보면 거의 뭐 패턴처럼 반복돼 왔어요.
맞아요. 19세기 초 산업혁명 때 보면 기계 부수는 너다이트 운동도 있었고요.
그렇죠. 심지어 데이비드 리카도 같은 고전 경제학의 대가조차도 기계 때문에 실업이 늘어날 거라고 엄청 걱정했었죠.
네, 그랬죠.
크루그먼 교수는 뭐 비교적 최근 사례도 언급하는데요. 1990년대 미국 제조업이 좀 어려워졌을 때나 아니면 2010년대 초에 로봇 자동화 얘기 막 나올 때도 비슷하게 이제 일자리 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술 발전 자체가 막 전반적인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늘 불안감은 컸지만 뭐 실제 경제는 좀 다르게 흘러갔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적응력이 있었던 거죠. 농업 인구 줄고 뭐 제조업 일자리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또 의료, 교육, IT, 뭐 각종 서비스업, 심지어 예전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직업들이 채워왔잖아요.
아, 그렇죠. 뭐 요가 강사라던가 소셜미디어 전문가라던가.
네.
마틴 울프 비유가 재밌는데 1800년대 농부한테 미래엔 아무도 농사 안 지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럼 사람들 다 굶어 죽거나 뭐하고 사는데 이랬을 거라는 거죠.
하하, 그렇겠네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직업들을 그때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
네, 정말 그렇죠. 과거엔 그랬는데. 근데 울프가 여기서 약간 악마의 변호인처럼 질문을 던지는 게 좀 의미심장해요. 이번 AI 혁명은 과거랑 근본적으로 다른 거 아닐까 하고요.
아, 그 지점.
네, 만약에 AI가 그냥 단순 반복 노동만이 아니라 뭐 분석적 사고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처럼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대체하게 된다면 여기에 또 정교한 로봇 기술까지 합쳐지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 가치가 확 떨어지는 과거와는 진짜 차원이 다른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울프는 심지어 한 발 더 나가서 상상력을 발휘하는데요. 혹시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딱딱 판단 내리는 AI 판사나 AI 대통령을 오히려 더 신뢰하고 선호하게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와, AI 대통령이요? 정말 SF 영화 같은데 그만큼 AI 잠재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진짜 크다는 거겠죠.
근데 크루그먼 교수는 이런 전망에 대해선 여전히 좀 신중하고 회의적인 입장이죠. 네, 맞아요. 크루그먼은 역사적 경험을 계속 강조하면서 반박합니다. 과거에도 항상 이번엔 다르다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결국 경제는 적응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AI 능력에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면 AI가 아직 상식에 기반한 판단이나 좀 미묘한 사회적 맥락 같은 걸 잘 이해 못하고 또 배관술이나 전기공사처럼 실제 물리적인 환경에서 복잡한 작업하는 로봇은 아직 멀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확실히 그런 작업은 아직.
네. 흥미롭게도 크루그먼은 현재 AI가 잘하는 게 뭐 정교한 자동완성이나 정보 요약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많은 고임금 화이트칼라 사무직 종사자들이 하는 일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점을 꼬집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직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 AI가 생산성을 막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는 뚜렷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 이렇게 덧붙이죠.
이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도 두 분의 관점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과거 기술 혁신 사례를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특히 그 폴 데이비드의 유명한 컴퓨터와 다이나모 연구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아, 전기 얘기군요.
네, 그 연구를 보면 19세기 말에 전기가 발명됐지만 공장에 이 전기가 완전히 보급되고 생산성을 진짜 획기적으로 높이기까지는 거의 4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40년이요? 와,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렸네요.
그렇죠. 단순히 기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 설계, 뭐 작업 방식, 노동자들 숙련도, 심지어 조직 문화까지 이 모든 게 다 같이 바뀌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AI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잠재력이 현실 경제에 온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거죠.
40년이라 그럼 AI 역시 좀 점진적으로 우리 사회에 스며들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군요.
역사적 사례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크루그먼은 현재 AI 도입 양상이 과거 전기나 컴퓨터 때랑은 좀 다른 패턴을 보인다면서 경계해요. 바로 조급함 때문인데요.
조급함이요? 그건 무슨 의미죠?
AI의 뭐 실제적인 유용성이나 경제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마치 뭐 뒤처지면 큰일 날 것처럼 너도 나도 막 AI를 도입하려는 과열된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약간 AI 포모 같은 건가요? 뒤처질까봐 불안한 거?
네, 그런 거죠. 크루그먼은 심지어 이 과정에서 구글 검색처럼 기존에 잘 돌아가던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해요.
응? 오히려요?
네. 사용자가 원하지도 않는 AI 기능을 일부러 막 찾아서 꺼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생긴다는 거죠. 기술 도입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어버린 듯한 모습이다. 이런 우려입니다.
와, 진짜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기술 자체의 능력과는 또 별개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군요. 이런 조급함은 그럼 왜 나타나는 걸까요?
울프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해석을 내놓는데요.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의 중간 관리자나 컨설턴트들이 하던 일들 있잖아요. 정보 분석, 보고서 작성, 자료 요약 같은 거요. 이런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단순히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특히 인건비 절감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렇죠. 그런 분석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또 최근 미국 같은 나라에서 대학 졸업생들 취업문이 눈에 띄게 좁아지고 있다는 크루그먼의 다른 관찰과도 좀 연결될 수 있겠어요?
네네.
기업들이 신규 인력 뽑는 대신에 AI 도입을 먼저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 말이죠?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크루그먼은 여기서도 또 성급한 결론은 경계해요.
아, 또요?
네, 최근 대학 졸업생 취업난이 정말 AI 때문인지 아니면 뭐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급격한 관세 정책 변화나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경제 구조 변화 같은 다른 거시 경제적 요인이 더 큰 원인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 요인이 겹쳤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AI로 인한 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를 가능성도 물론 열어두면서도 현재로서는 이게 과장된 기대, 즉 하이프인지 아니면 냉정한 현실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신중론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좀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AI는 결국 인간 노동자를 돕는 강력한 보조 도구가 될까요? 아니면 뭐 의사의 진단이나 변호사의 법률 자문처럼 인간의 핵심적인 전문 영역까지 대체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미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크루그먼 교수가 AI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더래요.
아, 정말요?
네. 어떤 주장을 믿고 싶든 간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그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합의된 전망이 없다는 뜻이겠죠.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딱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릴 정도라니 정말 혼란스럽네요. 이런 불확실성은 당장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큰 고민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래 대비하려면 코딩 배워야 한다. 이게 거의 뭐 정설처럼.
맞아요. 그랬죠.
네, 여겨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기본적인 코딩 작업 정도는 AI가 꽤 능숙하게 해내게 되면서 그 조언이 좀 빛이 바른 느낌이죠. 마틴 울프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치고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할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넘어서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 고유의 역량이 뭘까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크루그먼 교수는 여전히 좀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근거들을 제시하죠. 그 아마존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마존이 AI 기술 도입을 통해서 앞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근데 크루그먼은 그 이면을 봐야 한다고 지적해요.
이면이요?
네, 현실적으로 아마존 인력의 절대 다수는 물류 창고에서 상품 직접 나르고 분류하고 포장하는 그런 육체 노동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어떻게 이분들의 육체 노동을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매우 불분명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AI가 잘하는 영역이랑 실제 노동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자리 사이에는 아직 간극이 크다.
그래서 과거 한때 세상을 바꿀 것처럼 열풍이 불었던 블록체인 기술처럼 현재 AI 열기도 상당 부분은 좀 과장된 기대와 선전, 즉 하이프일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AI가 가져올 사회 경제적 영향, 특히 그 분배 문제, 그러니까 불평등이나 권력 집중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논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MIT의 데이비드 오터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울프가 제시한 관점이 흥미로운데요.
네.
과거에 중국과의 교역 증가로 인한 제조업 침격, 소위 차이나 쇼크라고 하죠.
네.
이게 특정 지역, 예를 들어 미국의 러스트벨트 같은 곳, 그리고 특정 산업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어요.
네, 그랬죠.
네, AI의 영향은 특정 지역보다는 경제 전반에 걸쳐서 좀 더 넓게 분산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콜센터 상담원, 데이터 분석가, 번역가 등등 다양한 직종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 지역이 아니라 직종 전반에 걸쳐서.
네, 이렇게 충격이 분산되면 특정 지역의 몰락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좀 피할 수 있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적응 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약간은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충격이 분산된다는 건 좀 다행일 수 있겠네요. 근데 크루그먼 교수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죠. 특정 도시가 위험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크루그먼은 만약 AI가 고도로 숙련된 금융 분석가나 컨설턴트의 업무를 상당 부분 자동화할 수 있다면 오히려 뉴욕, 런던, 홍콩 같은 글로벌 금융 허브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해요.
아, 고임금 화이트칼러 일자리가 많은 곳이 오히려?
그렇죠. 그런 일자리가 고도로 밀집된 지역이 역설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과거 제조업 충격처럼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재앙적 수준의 충격은 아닐 거라는 데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울프는 여기서 또 다른 종류의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잖아요.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이요.
네, 울프의 우려는 이렇습니다. 만약 AI가 뭐 변호사 보조원, 패럴리걸, 초급 애널리스트, 회계사, 컨설턴트 같이 지난 수십 년간 고등교육을 받은 화이트칼라 중산층 일자리의 성장을 이끌었던 직업군들 있잖아요.
네.
이런 직업군을 광범위하게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추고 안정적인 전문직 커리어를 기대했던 젊은 세대가 대거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교육 수준은 높은데 기대했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얻지 못하는 고학력 실업자나 하향 취업자가 늘어나면 사회 전반의 불만이 증폭되고 이미 여러 문제로 분열된 현대사회에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건 매우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시나리오네요. 교육받은 젊은 세대의 좌절은 언제나 사회 불안의 큰 요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크루그먼 교수가 제시하는 또 다른 해석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어쩌면 AI가 역설적으로 평등화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네, 다수 의외의 관점일 수 있는데 들어볼 만합니다. 크루그먼은 과거 미국 황금기였던 1950년대, 60년대에는 숙련된 블루칼라 노동자,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 노동자 같은 분들이 대학 교육받은 중간 관리자 못지않은 높은 임금과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시기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요.
아, 그랬었죠.
네. 이것과 유사하게 AI와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실제 물리적인 기술, 뭐 예를 들어 숙련된 배관공, 전기기술자, 간병인 같은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노동 가치가 오히려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
반면에 컴퓨터가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처리나 문서 작업 같은 기호 조작, 심볼 푸싱 업무, 즉 많은 화이트 칼라 사무직 업무의 상대적 가치는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노동 시장에서 가치 있게 평가받는 기술의 종류가 AI로 인해 재편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와,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손기술의 가치가 다시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그 기술 봉건주의 문제. 그러니까 AI 혁명이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들한테 부와 권력을 더욱 집중시킬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이 문제 역시 두 전문가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크루그먼은 현재 기술 분야 억만장자들의 막대한 부가 기술 자체의 혁신성보다는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독점적 시장 지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해요.
네트워크 효과요? 아, 모두가 쓰니까 나도 써야 하는 거. 엑셀처럼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AI 기술은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필연적으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 구축과 천문학적인 전력 소비를 의미하고 결국 막대한 초기 자본 투자가 가능한 소수의 거대 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자본과 데이터의 집중이 결국 기술 발전의 과실마저 독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우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크루그먼은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죠.
맞습니다. 크루그먼은 AI가 반드시 기존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을 강화할 거라고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해요. 오히려 뭐 중국의 딥식처럼 예상치 못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거나 오픈소스 AI 모델이 발전하면서 중소기업이나 개인 개발자들에게 강력한 도구를 제공해서 새로운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죠.
아, 기술 발전 방향이나 시장 구조는 아직 유동적이다.
네, 그런 겁니다. 또 흥미로운 지점으로 최근 미국 선거에서 막대한 정치 자금을 동원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건 AI 기업들이 아니라 실체가 좀 불분명했던 암호화폐에 관련 세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AI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네, 오늘 폴 크루그먼과 마틴 울프의 깊이 있는 대화를 쭉 따라가 보니 AI가 뭐 기계 번역이나 신약 개발 같은 특정 영역에서는 이미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성과가 확실히 있죠.
하지만 그 파급력이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조차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정도니까요.
맞습니다. 과거 기술 혁신의 역사는 결국 인류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왔다는 교훈을 주지만 AI, 특히 인간의 지적 능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생성형 AI의 등장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질문과 도전들을 우리 옆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논의된 핵심 쟁점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AI는 정교한 확률론적 앵무새에 분과할까? 아니면 진정한 지능으로 진화할 잠재력을 품고 있을까? 우리의 경제와 사회는 과거처럼 이번 충격에도 잘 적응해 나갈까? 아니면 이번만큼은 정말로 큰 혼란을 겪게 될까?
그게 문제죠.
네. 기술의 확산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까? 아니면 지금처럼 다소 과열되고 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로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 집중을 심화시킬까? 아니면 크루그먼의 희망처럼 오히려 평등을 향한 의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단순히 뭐 기술 자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경제정책, 사회제도, 교육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 판단과 선택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AI 시대를 이해하고 길을 찾아가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깊은 불확실성 속에서 AI가 우리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 수도 혹은 정반대로 불평등의 골을 더 깊게 팔 수도 있다는 이런 양면적인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기술 발전 방향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사회적 합의와 제도를 만들어가야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